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전역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서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 67m 높이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대를 세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오늘 북한이 최근 발사대 증축 공사를 거의 마무리했다며 발사대 주변에서 주요 인사들이 미사일 발사 장면을 지켜볼 수 있는 전망대 등 부속시설도 목격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대의 높이를 높인 것은 발사체의 길이와 탑재량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은 지난 2012년 동창리 발사장에서 30m 길이의 은하 3호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북한이 증축된 발사대를 이용해 은하 3호 장거리 미사일보다 길이가 긴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란 핵합의에 대한 동맹국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중동을 순방 중인 미국의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이 오늘 사우디아라비아에 도착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사우디에서 살만 국왕과 국방장관을 잇따라 만난 뒤 요르단으로 되돌아가 요르단 군 지도자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카터 장관은 앞서 어제 이스라엘 방문 일정을 마친 뒤 곧바로 요르단으로 향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요르단 북부 공군 기지에서 최근 시리아의 이슬람 반군에 대한 공습을 벌인 연합군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카터 장관은 어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만난 뒤 대화에서 두 사람이 모든 점에 동의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또 이란 핵합의와 관련해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 등 서방 주요 6개국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스 의회가 오늘 유럽연합의 구제금융을 이끌어내는 데 필요한 두 번째 경제개혁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합니다. 이번 법안은 은행 예금을 보장하고 사법 절차를 간소화해 비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표결은 지난주 지출삭감과 연금개혁을 포함했던 1차 개혁안보다는 논란이 덜할 것으로 보입니다. 1차 개혁안은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가 이끄는 시리자당 내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그리스 친정부 성향의 아부지 신문은 오늘 표결이 치프라스 정부의 존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일종의 테스트라고 보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의회에 연방 수출입은행 재인가를 촉구했습니다. 미 연방정부 산하 공공기관인 수출입은행은 지난달 말로 사업 면허가 만료됐지만 공화당은 재인가 여부에 대한 표결 없이 휴회에 들어갔습니다. 연방 수출입은행은 과거 의회 내 공화당과 민주당의 강력한 지지를 받아왔지만 최근 공화당의 강경 보수 성향 의원들은 이 은행이 정부의 지원이 필요 없는 일부 대기업들만 지원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오늘 과거 수출입은행과 협력해 수출 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인 10명을 만난다고 밝혔습니다. 수출입은행 찬성론자들은 중국과 독일 등 경쟁국들도 유사한 기구를 두고 자국 기업들의 수출을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북부 지역의 한 시장에서 오늘 차량 폭탄 공격이 발생해 적어도 17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쳤다고 현지 경찰이 밝혔습니다. 아프간 당국은 이번 공격이 파리압주 알마르 지구에 사람들로 붐비는 시장을 겨냥했다며 사망자 규모가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아직까지 이번 테러를 저질렀다고 시인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보안군에 대한 무장 저항 세력 탈레반의 공격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격은 또 최근 탈레반의 공격이 이례적으로 잠잠하다 이슬람교의 금시월디 축제 이드 알 피트르가 끝난 뒤 발생했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나이지리아의 무함마두 부하리 대통령은 이슬람 과격단체 보코하람에 맞서 싸울 아프리카 연합부대가 이달 중 활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하리 대통령은 어제 BOA와의 인터뷰에서 이 부대는 나이지리아가 주도하며 몇몇 주변국 병력이 배치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하리 대통령은 보코하람과의 전투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밝히면서도 섣부른 승리를 예견하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부하리 대통령은 어제 저녁 로버트 워크 미 국방부 부장관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워크 부장관은 최근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사망한 나이지리아인들에게 애도를 표하고 보코하람의 위협에 대처하는 부하리 대통령의 지도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7월 22일 수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일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북한의 평안북도 철산군에 있는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 증축공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한국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란 핵협상 방식의 대화를 거부한 북한에 대해서는 핵 프로그램 전체를 의제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We are open to dialogue with the DPRK that leads to authentic and credible negotiation. 남북한의 군사분계선을 횡단한 국제 여성운동가들이 미국 의회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주장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흐리고 오후에 비가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곳에 따라 최고 80mm까지 많은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서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 67m 높이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대를 세운 것이 확인됐습니다. 오는 10월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에 맞춰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것이란 전망에 한층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난 2013년 말부터 증축 공사를 해온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의 미사일 발사대. 한국 군당국은 북한이 최근 이 67m 높이의 발사대 증축 공사를 거의 마무리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기존 50m 높이의 발사대를 17m 더 높인 규모입니다. 북한은 지난 2012년 30m 길이의 은하 3호 장거리 미사일을 이곳 동창리 발사장에서 발사했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북한이 증축된 발사대를 이용해 은하 3호 장거리 미사일보다 길이가 긴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발사대 높이를 더 높였다는 건 발사체의 길이와 탑재량을 늘리기 위한 목적일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한국 군당국은 증축된 발사대가 완성 단계에 있다면서 하지만 주변 시설은 여전히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발사대 주변엔 북한의 주요 인사들이 미사일 발사 장면을 지켜볼 수 있는 전망대 등 부속 시설의 모습도 식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오는 10월 12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에 맞춰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부형욱 박사입니다.
북한이 이른바 꺾어지는 해 5년 단위, 10년 단위에 대해서 의미를 많이 부여하고 있고 노동당 창건 70주년 되는 해이고 지난 5월에 위성관제종합지휘소를 개편하면서 평화적인 우주 개발 계획에 대해서 자주적인 권리를 주장을 한 바 있거든요. 계속하겠다 이런 의사를 내보인 적이 있기 때문에 올해 10월에 아마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런 가능성이 많이 점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방안보포럼 양욱 연구위원은 북한이 증축된 발사대를 이용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이는 단순한 발사가 아닌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신형 모터 시험 비행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더 무거운 발사체를 발사하기 위해선 기존에 북한이 갖고 있던 모터로는 불가능하고 더 강력한 신형 미사일 모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때 위협할 때 사용하는 KN-58과 같은 ICBM의 로켓 모터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즉 북한 입장에서는 이 ICBM의 테스트 비행 플러스 많은 페이로드, 그러니까 탑재량을 늘린 인공위성을 발사함으로써 두 가지 효과를 다 얻을 수가 있는 거죠.
한국 정부의 한 소식통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당 창건일을 기념해 미사일 발사를 지시했다는 첩보가 있었다면서 평양 인근의 무기 공장에서 관련 징후들이 포착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국방부는 동창리의 미사일 발사대 중축 공사 활동을 포함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추적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현재 평양 미림 비행장에서 스커드와 노동 등 각종 미사일을 비롯해 240mm 방사포, 장갑차 등을 집결시켜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이 한국과의 서해상 접경지역에 위치한 갈도에 방사포를 배치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서해 북방 한계선 NLL 분쟁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을 한층 높이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군 소식통은 2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서해 북방 한계선 NLL 바로 북쪽에 있는 무인도인 갈도에 군사시설을 완공하고 122mm 방사포 4문을 배치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갈도는 한국 측 연평도에서 불과 4.5km 떨어져 있는 섬으로 북한은 지난 3월부터 이곳에 군사시설을 짓기 시작해 한국 군 당국이 예의주시해 왔습니다. 북한이 갈도에 구축한 군사시설은 덮개가 있는 진지인 6개호 9개로 이 가운데 6개는 화력을 배치하는 시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100여 명의 병력이 상시 주둔 중인 것으로 한국 군 당국은 파악했습니다. 122mm 방사포는 북한이 지난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사용한 무기로 최대 사거리는 20km입니다. 로켓 포탄의 길이는 2.87m, 그리고 중량은 66kg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방사포의 사거리를 감안할 때 연평도에 있는 해병부대뿐만 아니라 연평도 인근을 초계하는 고속함 등 한국 측 함정에 큰 위협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관할하는 경기도 외교정책특보인 차두현 박사는 북한이 서해 NLL을 분쟁지역으로 고착화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정치적인 의미에서는 그 서해 북방한계선 NLL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걸 분쟁지역으로 주장을 해나가겠다는 정치적 의지를 과시하는 목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군사적으로는 사실상 백령도를 제외하면 나머지 서해 5도의 모든 기지들을 사정거리 안에 둘 수 있다는 그런 위협 의지의 과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북한은 갈도 말고도 연평도에서 12km 떨어져 있는 무도와 7km 거리에 있는 장제도에 이미 인민군 4군단 소속 방어부대를 주둔시켜 놓았습니다. 이곳들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집권 후 여러 차례 현지 시찰에 나설 만큼 중요한 군사 요충지입니다. 북한은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서해 5도 주변 전력 강화에 열을 올렸고 이번에 갈도를 군사기지화한 것도 그 일환이라는 분석입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장용석 박사는 미한연합군사훈련에 강하게 반발해온 북한이 실질적인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연초부터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비롯해 대북 군사력 강화에 강하게 반발해온 북한의 입장에서 서해 접촉 지역에서 군사력을 증강시킴으로써 한미연합 군사력 증강에 강하게 맞대응하는 의미와 함께 실제로 이러한 의지를 과시할 가능성까지도 높여주는 그런 군사적 움직임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한국군은 북한의 해안포에 맞서기 위해 이스라엘에서 도입한 사거리 20km가 넘는 유도미사일인 스파이크 미사일을 서북도서에 배치해놓은 상태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마크 밀레이 미 육군 참모총장 지명자가 북한 핵무기의 검증 가능한 폐기를 강조했습니다. 밀레이 지명자는 21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인준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보고서에서 미국은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검증 가능한 제거를 위해 관련 기관과 우방들과 반드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밀레이 지명자는 이날 북한을 러시아, 중국, 이란과 함께 미 안보에 대한 4대 위협국으로 지목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밀레이 지명자는 이어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우방들과 더욱 관계를 강화하고 성숙한 군사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밀레이 지명자는 이날 35년의 군 경력을 소개하며 중령 시절 주한미군 제2보병사단 산하 대대장을 맡아 비무장 지대 DMZ를 따라 한국의 제1보병사단과 긴밀히 협력한 전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5월 레이 오디어노 현 육군참모총장의 후임으로 전력사령관인 밀레이 육군대장을 지명했습니다. 밀레이 지명자는 상원 인준을 받으면 54만 명의 병력과 30만 명에 달하는 직원을 가진 미 육군의 39대 수장에 오르게 됩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란 핵협상 방식의 대화를 거부한 북한에 북핵 프로그램 전체를 의제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란과 실정이 다르다며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공식 입장에 국무부가 즉각 반응을 보였습니다.
We are open to dialogue with the DPRK that leads to authentic and credible negotiations to get at the entirety of the North's nuclear program.
국무부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변인인 가브리엘 프라이스 공보국장은 21일 BOA와 전화통화에서 북핵 프로그램 전체에 접근해 확고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조치로 이끌 북한과의 신뢰할 만한 협상에 열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과의 문답에서 이란 핵 문제를 북한 상황과 연계시키지 말라며 일방적으로 먼저 핵을 동결하거나 포기하는 것을 논하는 대화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국장은 이에 대해 북한이 이미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을 통해 핵 포기에 합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후 미국의 관여 제의를 반복적으로 거부하고 과거의 약속들을 어겼을 뿐 아니라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을 거부한 채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국제 의무를 무시해 왔다고 비판했습니다. 프라이스 국장은 북한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판단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하면서 북한의 비핵화가 미국의 최우선 순위라는 데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6자 회담에 참가하는 5자 동반국들과 한반도 비핵화를 평화적 방법으로 달성하겠다는 공동 목표와 관련해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남북한의 민간단체가 광복 70주년 8.15 공동행사 개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개성에서 만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광복 70주년 8.15 남북공동행사 개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민간단체 사전 접촉을 승인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한국의 광복 70돌과 6.15 공동선언 15돌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는 지난 6일 북측 준비위원회에 8.15 행사를 논의하기 위해 개성에서 만날 것을 제안했고 북측도 최근 이에 호응해왔습니다. 북한은 23일 있을 사전 접촉에서 다음 달 광복 70주년을 맞아 북측 지역에서 열기로 한 민족통일대회에 참여해줄 것을 남측에 요청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지난 20일 노동신문을 통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다음 달 13일에서 15일까지 백두산과 평양 판문점에서 민족통일대회를 개최한다며 남녘의 동포들에게도 참가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측준비위원회는 8.15 공동행사를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열고 남북이 상대방의 행사에 참여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측준비위원회 관계자입니다.
여러 가지를 열어놓고 지금 어쨌든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광복 70주년 기념행사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행사가 아닌 남북 공동행사가 됐으면 한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이라며 일단 내일 북측을 만나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8.15 남북 공동행사가 성사되면 지난 2005년 서울에서 열린 이후 10년 만에 8.15 공동행사가 열리게 됩니다. 한국의 홍영표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기자들과 만나 8.15 남북 공동행사의 경우 한국 정부 차원이 아니면 민간 차원에서라도 성사됐으면 좋겠다며 서울과 평양 중 어느 한 장소만 이분법적으로 고집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남북의 민간단체는 지난 5월 중국 선양에서 만나 6.15 공동행사를 서울에서 개최하는 방안에 합의했지만 6.15 공동행사의 성격과 8.15 공동행사 개최 장소에 대한 이견으로 6.15 행사 개최가 무산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국의 구호단체가 올해 상반기 북한의 컨테이너 6개 분량의 식량과 의약품, 수도시설 장비 등을 지원했습니다. 이 단체는 오는 8월 방북해 의료시설 두 곳에 수도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구호단체인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의 테리 스미스 국장은 VOA에 올 상반기 북한에 컨테이너 6개 분량의 식량과 담요, 의약품, 수도시설 장비를 지원했다고 말했습니다.
Two and three went in April. Number four went in May. That one was canned meat and blankets, I think. We had medicine in that one as well.
지난 2월 컨테이너 1개 분량의 수도시설 설비를 지원한 데 이어 4월에 두 컨테이너 분량의 고기 통조림과 담요, 의약품을 보냈고 5월에 두 컨테이너, 6월에 한 컨테이너 분량의 식량과 담요를 보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5월에 보낸 지원품에는 미국의 구호단체 Stop Hunger Now가 기부한 영양쌀 28만 5천 명분이 포함됐다고 스미스 국장은 말했습니다.
It's a new partner that we have. It's called Stop Hunger Now.
스미스 국장은 조선의 그리스도인벗들이 과거에는 쌀과 메주콩을 지원했지만 지난 몇 년간 고기 통조림밖에 보내지 못했다며 스탑 헝거 나우가 기부한 영양쌀을 북한 내 결핵과 간염 환자들에게 지원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조선의 그리스도인벗들이 지원한 식량과 담요, 의약품은 이 단체가 지원하는 29개 결핵과 간염 전문병원, 요양원에 보내집니다. 지난 1995년 설립된 조선의 그리스도인벗들은 북한에서 간염 치료와 예방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북한 보건 관계자들에게 B형 간염 예방 접종을 실시했습니다. 이 단체는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의료계 종사자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아직 B형 백신을 접종받지 못했다며 이번 방문 중 수집한 제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B형 간염이 북한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모든 사회 계층에 걸쳐 조기 사망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빠른 시일 내에 항바이러스 치료 시범 사업을 시작하고 말기 간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새로운 간염 예방과 치료 계획을 공중위생부에 신청해 인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의 그리스도인벗들은 또 북한 결핵 연구원들에게 결핵 예방과 진단, 치료법 등을 교육하고 있으며 이 단체가 후원하는 의료시설에 온실과 수도시설, 태양광 조명을 설치해주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오는 8월과 9월 두 차례 북한을 방문해 새로 우물을 판 진료소 두 곳에 태양열과 중력을 이용한 수도시설을 설치할 것이라고 스미스 국장은 말했습니다. 조선의 그리스도인벗들은 11월에도 현지에서 올해 지원한 물자를 확인하고 결핵연구소와 간염 예방, 치료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한이 평양 주재 외교관들에게 북한 최고 지도자와 체제를 비방하는 모든 매체의 반입을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외무성 조약국이 지난달 26일 평양 주재 외교공관과 국제기구들에 북한 최고 지도자와 체제를 비방하는 모든 매체의 반입을 금지한다고 통보했다고 영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영국 외교부가 최근 발표한 올해 상반기 북한인권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외교관들을 포함한 모든 외국 국적자들이 북한 최고 지도자의 존엄과 북한 체제를 중상 비방하는 사진과 영화, 문학작품이 담긴 인쇄물과 휴대전화, 컴퓨터 저장장치인 메모리스틱 등을 북한으로 반입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조치는 사상과 언론의 자유 등 국제적인 인권 기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영국 외교부는 지적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또 북한이 계속 인권과 관련해 준수해야 할 국제적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올해 상반기 북한 인권 상황이나 인권에 대한 북한의 접근법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영국 외교부는 지난 3월 발표한 2014 인권과 민주주의 보고서에서 올해도 북한을 인권 우려국으로 분류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한 해 동안 북한의 인권 상황에 눈에 띄는 진전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연례 인권 보고서에서 북한 등 인권 우려국으로 분류된 나라들에 대해 분기별로 인권 관련 변동 상황을 정리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중유럽 국가 체코가 북한의 선거 방식에 강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국제법에 따라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명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백성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해온 체코가 이번엔 북한의 선거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체코 외무부는 21일 BOA에 세계 인권선언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근거로 제시하며 북한에서 최근 치러진 지방선거에 대해 우려했습니다. 특히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25조에 모든 시민이 보통선거권과 비밀투표가 보장되는 선거에서 유권자로서 자유롭게 의사를 표명할 권리와 기회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 협약을 비준했고 이 같은 권리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국제 규범에 따라 선거를 치르고 있는지는 심각한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체코 외무부는 체코 정부가 북한 당국에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국제 의무 준수를 정기적으로 독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냉전 시대 공산권 국가로 북한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던 체코는 민주화 과정을 거친 뒤 북한 체제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앞서 체코 외무부는 지난해 10월 BOA에 북한의 인권유린 가해자를 처벌해야 한다며 이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데 전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어 지난 2월에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이복 동생인 김평일 체코 주재 북한 대사에게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워싱턴 주재 체코 대사관의 야로슬라프 자이체크 공사 참사는 BOA와 인터뷰에서 체코가 40년 동안 공산주의 체제를 겪으면서 자유와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깨닫게 됐고 체코 지도부가 이런 가치를 공유하면서 외교정책의 근간에 북한 인권 문제 등에 대한 관심이 자리잡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지난 5월 한반도 군사분계선을 횡단한 국제여성운동가들이 미국 의회에서 설명회를 갖고 평화체제 구축을 주장했습니다.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접촉과 소통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천일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압적이고 잔인한 가장 밑에서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친절하고 근면하며 사려 깊은 가족을 만나고 온 것 같습니다. 세계적 여성운동가 글로리아 스타이넘은 두 달 전 마주한 북한 주민들을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피해자에 비유했습니다.
I feel as if I have visited a kind, hardworking and thoughtful family who are doing their very best to survive.
여성단체 위민 크로스 DMG의 일원으로 21일 설명회에 참석한 스타이넘은 독재자는 자신만이 가족들의 유일한 희망이며 바깥 세상은 언제나 더욱 열악하다는 의식을 주입시킨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가족들에게 필요한 건 더 이상의 비난과 고통이 아니라 이해심 많은 이웃들의 손길이라며 북한에도 같은 방식의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스타이넘이 제안한 대안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60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 정전체제에 변혁을 가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여성운동가들의 순수한 의도를 이해하지만 이 같은 논리는 실상을 호도하고 있다는 반박이 제기됐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인단체 한미자유연맹의 강필원 총재는 여성운동가들이 북한을 6.25 전쟁의 일방적인 피해자로 잘못 묘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군이 저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거는 얘기도 안 하고 또 한 가지는 북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지 많은 사람들이 독재보다는 전쟁이 낫다 그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압박이 심하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는 안 하고.
강 총재는 이날 설명회에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의 중요성을 줄곧 강조한 여성 운동가들에게 북한 독재 체제가 우위를 점하는 평화도 감수하겠다는 뜻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여성운동가들의 군사분계선 횡단을 기획한 크리스틴 안 씨는 행사의 성격을 1차 세계대전 당시 반전과 평화운동을 주도했던 미국인 제인 애덤스의 노력에 비유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핵 문제 해결과 인권 개선은 대북 관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안 씨는 북한에서 차량과 택시, 건물, 시장 가판대, 휴대전화 등이 더욱 많아진 것을 목격했다며 정권교체 가능성은커녕 곳곳에서 급속한 경제성장의 신호를 엿봤다고 말했습니다.
From our main trip, regime change seemed pretty far from inevitable. Instead, I mean, from my first...
하지만 이날 설명회를 지켜본 탈북자 그레이스 조 씨는 북한이 여성운동가들의 평화 행진을 승인한 이유는 바로 이 같은 발언을 기대해서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통치에 대해서 아직 잘 정확한 거를 모르셔서 저렇게 순수한 목적으로 시작을 하셨구나라는 게 제일 처음에 제가 이 단체를 통해서 이해가 된 거고요. 북한 정부에서 환호하고 오케이하고 또 저렇게 협조를 해서 한다고 하는 그 목적은 뒤에 뭔가가 본인들한테 이유점이 있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지난 2008년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한 조 씨는 북한 주민들이 여성 운동가들과의 토론회에서 생생히 전했다는 6.25 전쟁의 참상과 상처, 그리고 미군에 대한 분노 역시 철저히 짜여진 각본에 따른 연기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외국 사람 앞에 퍼포먼스 한다는 그 자체는 이제 북한 정권에서도 알아요. 이렇게 비디오를 찍고 인터뷰를 한 것이 세계화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다 작성을 하고 그거를 인터뷰도 통하고 여러 번 리뷰를 해서 통과되고 나면은 거기 앞에 나서서 증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글로리아 스타이넘은 북한의 여성 인권 실태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실상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We were seeing what we were shown. So we did not see women in prison camps. We did not see
스타이넘은 북한 측이 보여주는 것만 봤기 때문에 강제 수용소에 갇힌 여성들이나 낙태를 종용당하는 여성들을 볼 수 없었지만 그런 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6.25 참전용사 출신인 찰스 랭글 연방 하원 의원과 바바라리 하원 의원이 참석해 한반도 평화를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천일교입니다.
지금 한국 DMZ 동부 전선에서는 대학생들이 100km 걷기 행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 행사를 주최한 사단법인 물망초 박선영 이사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현지로부터 직접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 물망초란 어떤 단체인지 간단히 소개를 좀 먼저 해주시죠.
아, 저희 물망초는요. 자기 잘못 없이 이 나라가 주권을 잃었다든지 또는 탈북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이런 역사의 조난자들을 도와주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네. 단지 탈북자만이 아니라 북군포로라든지 납북자 또는 사할린 한인, 까레이스키, 뭐 731 부대 희생자들 이런 모든 자기 잘못 없이 국가가 위난에 처함으로써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어요.
네. 20일부터 대학생들이 이 동부전선에서 100km 걷기 행사를 갖고 있는데 이번 행사를 갖게 된 취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보통 우리가 이제 통일이 멀지 않았다 이렇게 어렴풋하게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북한의 내부 사정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변하고 있고 사실 언제 통일이 될지 사실 통일이 언제 되느냐보다는 북한이 언제 무너지느냐 하는 데에 따라 있을 정도로 시기를 가늠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은 분단의 현실을 잘 모르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국에서 태어난 대학생들하고 또 탈북해서 온 대학생들 그다음에 교포 대학생 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DMZ를 걸으면서 통일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우리가 통일이 된 다음에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서로 아이디어를 모아보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올해가 두 번째입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하실 계획이신가요?
네. 작년에는 네. 서부전선 걸었고요. 올해는 지금 동부전선 걷고 있는데 내년에는 중부전선을 걸을 예정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올해는 네. 몇 명이나 참가를 했습니까?
지금 학생들 70명에 우리 그 스태프들 또 안전요원들에서 85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대식구가 이동을 하시는데 동부전선은 길이 좀 어떤가요? 이게 시골길을 걷는 겁니까? 아니면 포장도로를 걷는 겁니까? 어떤 길들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대한민국은 지도에서 보면 동쪽이 굉장히 높죠. 산악지대고.
그렇죠.
그래서 길도 업다운, 이 오르막 길 내리막길이 굉장히 심하고 꼬불꼬불해요.
네.
그 길도 포장이 된 데도 있지만 포장이 안 된 데도 있고요. 철책 옆은 이제 그 오솔길처럼 걸어야 하는 곳도 있고 길도 아주 다양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네. 터널도 많을 텐데요, 그쪽은.
네, 터널도 저희가 지나야 돼서 조금 전에도 터널을 지나왔고요. 근데 학생들은 다양한 길도 지나지만 그 터널 하나를 지나고 나면 날씨가 바뀌고 풍경이 바뀌고 또 우리 전적비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는 아, 네. 굉장히 극심하게 힘들었던 6.25 전쟁을 거친 격전지들이 많거든요. 거기를 지나면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65년 전에 여기서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을 들으면서 굉장히 학생들이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숙연해지고 그런 하루에도 너무나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길을 걷고 있습니다.
네, 걷는 도중에 그 북한과 경계선의 철책 같은 것도 보입니까?
오늘도 걸었죠.
네, 네.
을지전망대를 걸었으니까요.
네, 위험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위험하다는 것보다는 참 바로 북한이 적인데 손에 잡힐 듯한데 손만 뻗으면 닿을 것만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어서 안타깝고요. 북한 군인들이 배급이 끊겨가지고 그 DMZ 안에 들어와서 화전민처럼 이렇게 밭을 일구어서 자기들 그 푸성기를 그러니까 채소죠 채소를 스스로 자급자족해 먹는 것도 빨래를 해가지고 옛날 우리식으로 이렇게 빨래를 널어 말리는 것 이런 것을 보면 참 가슴이 아프죠.
네, 직접 육안으로 보이시나요 그것이?
네,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보이는 곳도 있고 보이지 않는 곳도 있고 보이는 곳에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있고 그렇지
그렇겠죠.
않은 지역이 있고
네.
저희가 걷는 100km 안에 아주 다양한 곳들이 있죠.
네, 학생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학생들은 제가 작년에도 하면서 느꼈는데요. 우리 학생들한테서 희망을 봐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이고 이 학생들이 뭐 역사를 아나 또 전교조도 교육받아가지고 생각은 좀 이상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정말 걷고 나면 애국자가 되고요. 확고한 국가관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또 저희가 걷는 데서 이 마을을 지나올 때는 태극기를 다 나눠줬거든요.
네.
그래서 지역 주민들하고의 소통도 함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태어나서 자라고 공부하고 하는 것들이 다 각자 다른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해외에서 온 대학생도 있고 저희는 이제 프랑스, 영국, 미국에서 온 대학생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해외에서 온 대학생도 있고 북한에서 온 대학생도 있고 대한민국에서 자란 대학생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젊은이들이 모였는데 정말 뜨거워요, 열기가.
네. 네. 이번에는 단순히 걷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인사들의 강연도 예정이 돼 있다고 하는데 어떤 강연들이 준비가 돼 있나요?
전직 검찰총장이었던 한상재 총장님 강연이 있었고요. 한국의 대표적인 미래학자인 안종배 교수가 미래의 우리의 삶에 대해서 강연을 해주실 거고요. 그다음에 한 세 번은 이제 우리가 거치는 지역의 사단장님들이 해주시고 전인범 장군이라고 이제 3스타 되시는 분이 강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했지만 대한민국의 에디슨이라고 불리는 3만 건 가까운 발명 특허를 내신 명장이 와서 김주환 명장이라고 명장님이 오셔서 강연도 하고요. 그다음에 탈북자 출신의 1호 비군이 스님이 되신 분, 그분은 북한에서 인민군 장교였었어요.
네.
그분의 특강도 마련이 돼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됩니까?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잠자리에 드는지요?
아침 6시 반에 아침 식사를 하니까 5시 반이면은 다들 기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아침에 다 챙겨서 보통 8시 반이면은 출발을 하고요. 그리고 저녁에 숙소에는 8시쯤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10시면은 다 소등하고 잡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아침 점심 저녁 시간에 30분씩 그룹 토의를 하고요. 저녁에 들어가서 소등하기 전까지 1시간 동안 다시 그 특강 들으면서 집단 토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네. 캠핑을 하고 다닙니까? 아니면 어떤 숙박 시설이 따로 있나요?
저희가 군부대 협조를 받아서요. 연병장에 텐트를 치고 자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군 숙소 그러니까 이렇게 쭉 침대라고 하기는 뭐하고 이렇게 군대에 신병 교육대 같은데 그런 데서 내일은 저희가 신병 교육대를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첫날하고 마지막 날은 청소년 수련관에서 자고 그렇습니다.
네.
다양하죠, 자는 것도.
네, 그렇군요. 이런 행사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주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 같은 것, 얻어지는 효과 이런 것은 어떤 걸 기대하고 계십니까?
첫째, 개인적으로는요. I can do it. 나도 할 수 있다. 아, 우리가 정말 약하고 맨날 무슨 청년 실업이니 등록금 걱정이니 그랬었는데 나와서 보니까 내가 뭐든지 극복할 수 있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는 누구인가. 그 나는 누구인가는 바로 국가란 무엇인가 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자아 정체성 이런 것들을 다시 잡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겨서 미래에 대한 확신. 나도 뭐든지 할 수 있고 국가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자기의 미래와 함께 대한민국 국가의 미래도 함께 생각해보는 그리고 우리가 교포대학생 외국인이기 때문에 세계 평화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볼 수 있는 정말 귀중한 시간이 되고 있어요.
네, 자, 이사장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사단법인 물망초의 박선영 이사장으로부터 대학생 DMZ 동부전선 100km 걷기 행사와 관련해서 현지로부터 직접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예술을 통해 북한을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전시회가 서울 시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그림과 사진, 우표 등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떤 장면을 포착한 것 같은데 사람들 표정이 다 인위적인 것 같아. 맞아.
서울 시립미술관 7월 21일부터 9월 29일까지 특별한 전시가 열리고 있는데요. 광복 70주년을 맞아 북한을 예술적 화두로 조명하는 북한 프로젝트입니다.
멀리서 보면 표정이 다 똑같잖아요.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
이번 전시회는 한국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북한 화가들이 직접 그린 유화와 포스터 150점부터 외국 사진작가들이 최근 북한을 직접 방문해 찍은 도시 건축물, 풍경, 인물 사진 등 다양한 작품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 대해 서울 시립미술관의 여경환 학예사에게 들어봤습니다.
이번 광복 70주년 기념전으로 저희가 선보이는 전시는 북한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북한 프로젝트라고 하면 사실 낯설 수 있고 생소할 수 있는데요. 북한이라는 저희에게는 어떻게 보면 같은 민족이자 적인 자아이자 타자인 이러한 북한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술가들이 예술적인 화두로서 북한을 예술적 화두로 삼고 질문을 던지는 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인 어떤 장벽들이 많은 주제인데 이 주제를 본격화해서 같이 담론의 장으로 끌어내서 전시장에 오는 관람객들과 함께 이 주제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생각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전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북한 화가들의 작품은 유화 70점과 포스터 80점으로 구성됐는데요. 유화는 네덜란드 로날드 그로엔 컬렉션, 포스터는 네덜란드 빔 반 데어 비즐 컬렉션, 우표는 한국 신동현 컬렉션으로 통일부 등의 도움을 받아 작품을 유치했습니다. 또 영국의 닉 덴지거, 네덜란드의 에도 하트먼, 중국의 왕거펑 등 외국의 작가들이 이방인의 눈으로 본 2010년 이후에 북한 인물과 풍경사진 46점도 공개됐는데요. 계속해서 여경환 학예사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번 전시는 세 가지 섹션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첫 번째 섹션은 한국 미술가들이 북한에 대해서 상상하는 예술적 상상을 보여주는 섹션이 있고요. 두 번째는 외국의 사진가들이 외국의 눈으로, 서구의 눈으로, 뭐 중국의 눈으로, 외부의 눈으로 북한에 가서 북한의 풍경과 인물들을 담은 사진 섹션이 있고요. 세 번째 섹션으로 그렇다면 북한 프로젝트면 북한에서는 도대체 미술가들이 어떤 그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유화 섹션이 있고 포스터 섹션, 북한 우표 섹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북한 섹션, 예술가 섹션, 사진 섹션 세 가지 섹션으로 이 전시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북한 우표 100여 점이 국내 최초로 공개됐고 38선 분단 철조망을 피아노현으로 개조해 만든 통일의 피아노도 눈길을 끕니다.
유대 행사로는 저희가 대표적으로 그 통일부랑 재해기획이랑 같이 진행하는 통일의 피아노 프로젝트가 있고요. 이것은 전시장 밖에 부대 전시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작가와의 대화나 아니면 전문가 강연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북한과 분단의 현실을 예술적 화두로 삼아 작업하는 한국 작가들의 영상 설치 작품 18점도 전시됐습니다. 중진 작가 강익중, 박찬경, 노순택, 이용백을 비롯해 탈북 작가 선무, 신진 작가 권하윤, 전소정 등이 참여해 설치와 영상을 통해 분단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시 첫날 많은 관람객들이 찾았는데요. 멀게만 느껴졌던 북한을 예술 작품을 통해 가까이 볼 수 있었다는 관람객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직접 보니까 저는 되게 의외로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렸고 뭐 붓터치나 이런 걸 이렇게 그렸구나 이러면서 좀 생각이 저는 바뀌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그린 그림인데도 한 사람이 그린 그림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놀라웠고 그 북한 현실을 찍은 사진들을 보는데 그것도 되게 낯선 풍경이라 좀 이질적인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저희 시대에는. 근데 예술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같은 하늘을 보면서 하지만 경험할 수 없는 북한의 모습을 보게 되어서 좀 남달랐던 것 같아요. 다른 전시보다.
북한 작품이잖아요. 북한 체제 같은 체제나 또 환경 같은 모습도 알 수 있고 사실 북한이 우리나라한테 이렇게 뒤떨어진 나라라고는 알고 있지만 기법이나 이런 걸 봐서는 전혀 뭐 그런 거 느낄 수 없고 미술 정도는 인정할 만한 소녀가 이렇게 팔을 벌리고 있고 뒤에 그림자가 있는데 그림자 모습이 소녀 이미지랑은 다르게 안 좋은 모습? 네, 되게 대비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인상 깊었어요.
그림을 통해 분단의 현실을 다시 한번 느꼈다는 관람객들도 있는데요.
보니까 여자 군인 모습이 보였거든요. 네, 네. 근데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동포로서 뭔가 더 분단되었던 현실을 잘 느껴지면서 가슴도 아팠던 것 같아요.
북한이랑 이런 교류도 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당연히 들고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봤을 때 나중에 통일이 됐을 때 갑작스럽게 접하는 것보다 이렇게 미술로 간접적으로 먼저 접해서 괴리감을 처음에 줄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한편 전시 기간 중에는 학술 발표회, 예술가와의 이야기 시간 등 부대 행사도 진행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한국의 메르스 사태가 완전히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끝났다 이런 선언은 나오지 않았지만 중국인들의 한국 관광이 재개됐다는 소식도 있군요.
그렇습니다. 뭐 한국으로서는 아주 반가운 보도였습니다. 중국의 반관영 통신인 중국 신문망이 한국 관광 산업이 메르스 사태로 전대미문의 충격을 받았지만 지금은 아주 효과적으로 통제가 되는 국면에 접어들었고 53명의 단체 여행객이 한국 관광에 나섰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네, 메르스 사태 이후에 가장 타격을 받은 부분이 바로 이 한국 관광 산업이었는데 다행이군요.
네. 어제 한국 정부도 주한 외교단을 대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메르스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각 나라에 대해서 한국 관광을 좀 장려해달라 이런 당부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는데요. 중국은 한국으로서는 관광 분야의 가장 큰 손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다시 한국을 찾기 시작하면 메르스 사태 이전에 그 활기 있는 관광 산업으로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메르스 상황은 어떤지요? 격리자 중에 메르스 양성 반응자가 한 명으로 줄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치료 중인 메르스 환자가 13명인데요. 한 명만 양성 반응을 보이고 있고 나머지는 모두 음성으로 바뀌었습니다. 12명 가운데 한 명이 오늘 퇴원을 했고요. 12명 중에 9명의 환자들은 일반 병실로 옮겨서 후유증 예방을 위한 추가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까지 메르스 현황도 좀 살펴볼까요? 메르스 환자는 186명으로 17일째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완치돼 퇴원한 사람은 137명, 사망자는 36명. 한국의 치사율, 메르스 치사율은 19.4%입니다. 지금까지 메르스로 인해서 자가격리 등의 조치를 받은 사람이 모두 16,69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자로 격리자가 한 명으로 줄어든 겁니다. 예, 한국 정부는 메르스 종식 선언을 세계보건기구 WHO의 기준을 따르기로 했는데요. 맨 마지막 메르스 환자가 완쾌된 후 최대 잠복기 2배인 28일 후에 그러니까 메르스 종식일은 빨라도 8월 중순이 되겠다 이런 예상이 나왔습니다.
자, 메르스 사태 다행스러운 소식이었습니다. 서울통신 이번에는 수학 공부를 포기하는 학생들 소식이군요. 수포자가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을 말하는 영어인가 보죠?
그렇습니다. 수포자. 뭐 한국의 학생들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용어입니다.
네.
한국의 고등학생 10명 가운데 6명이 수포자, 수학 포기자라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학 공부가 어려워서 아예 포기를 한다는 건데요. 고등학생 전체의 60%를 넘어서 잠자는 고등학교 수학 교실에 대한 소문이 실제로 심각한 단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고등학생들이라면 한창 공부를 할 나이고 대학 입학시험이라는 중요한 관문을 앞두고 있는데 이 수학을 포기한다는 것 상당히 심각한 소식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관련 내용이 비율과 수치로 나타난 것이어서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요. 초등학교 때부터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있었고 고등학교에서는 그 상황이 아주 심각해서 한국의 그 수학 교육 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학업 성취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고요. 또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같은 대회에서 최고의 성적을 올리는 한국 학생들도 있는데 반면에 이렇게 수학을 아예 포기하는 학생들도 많다는 얘기니까 놀라운데 이 내용 좀 더 자세히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이번 조사는 그 교육 관련 시민단체가 조사를 했습니다.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7,700여 명, 선생님들도 1,300여 명이 이번 설문에 참여했는데요. 학생들에게 수학이 어렵냐 이렇게 물었더니 초등학교의 27%, 중학교 50%, 고등학생의 73.5%가 어렵다고 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수학을 포기했다는 학생의 비율이 초등학생의 36.5%, 중학생은 46.2%, 고등학생은 59.7%로 나타났는데요. 수업 내용이 어렵고 배울 양이 많아서 수학을 포기하게 됐다 이렇게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 정말 그런가 하고 외국 선진 교육 선진국으로 불리는 나라들과 비교를 해봤는데요. 독일, 미국, 싱가포르, 영국, 일본, 핀란드의 수학 교육을 비교해 보니까 한국의 주요 단원의 학습 시기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1~2년 정도 더 빨랐고요. 한국에서는 초등학교 과정에서 배우지만 다른 학교에서는 중학교에서 배우는 경우도 많았고 공부해야 하는 양도 한 27%에서 29% 더 많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자, 이번 조사 결과가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오는 9월에 한국의 교육당국이 수학교육과정 개정안을 발표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조사 결과로 드러난 이 문제점들이 그 교육과정 개정안에 반영이 될지 이것이 주목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의 후천성 면역결핍증, 에이즈라고 하죠. 이 에이즈 현황을 분석한 연보가 발간됐다고요?
네. 한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거의 뭐 잊혀진 듯 했던 에이즈에 대한 관심이 다시 모아진 소식입니다. 한국질병관리본부가 후천성 면역결핍증후군, 이 에이즈를 일으키는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 HIV에 감염된 한국인의 현황을 담은 연보를 발간했는데요. 지난해 한국의 의료기관 등을 통해서 처음 에이즈 감염자로 확인 신고된 사람이 1,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3년에 이어서 2년 연속 사상 최대치라는 결과입니다.
한 해에 에이즈 환자로 확인된 사람이 1,000명을 넘어섰다는데 놀라운 소식이네요.
네. 2013년에 1,114명이었고요. 올해 2014년 보고서에서 1,191명이 새로운 에이즈 감염자로 보고됐습니다. 이 가운데 1,081명이 한국 사람이고 외국인도 있는데요. 한국의 에이즈 감염자가 처음 확인된 것이 30년 전인 1985년이었습니다. 당시 두 명의 남성 환자로부터 시작해서 95년에 100명대를 넘어섰고 2000년 이후에는 아예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동안 집계된 순수 한국인 감염자는 모두 11,504명이고요. 에이즈로 인한 사망률이 16.42%였습니다.
감염 원인도 분석이 돼 있겠죠?
네,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대로 성 접촉에 의한 감염이 99.8%였습니다. 감염 신고자의 92.4%가 남성이고요. 연령대로 보면 20대가 가장 많고 40대까지 전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질병의 어떤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를 받다가 확인되는 경우, 다른 수술이나 입원 과정에서 발견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라는 것이 알려진 초기에는 치료가 불가능한 감염병으로 알려졌었는데요. 지금은 그렇지는 않죠?
그렇습니다. 30년 전인 1985년에 한국에 첫 에이즈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불치병이다, 20세기 흑사병이다, 이렇게 얘기가 될 만큼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적어도 한국에서는 이 에이즈,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관리만 잘하면 생명에 지장이 없는 만성 질환 중에 하나가 됐는데요. 얼마 전에 이 메르스 사태 때문에 한국의 국가관리병원에 대한 병상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한국의 첫 에이즈 환자가 지금도 아주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자, 에이즈 감염자로 확인되면 한국 보건당국의 진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적인 에이즈 예방과 감염인에 대한 보호, 지원을 위해서 자발적인 신고를 해야 된다고 당부하고 있고요. 감염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편견이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한국 보건당국이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에이즈 현황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지금 들으시는 저녁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와 단파를 통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중파는 1188kHz로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단파는 7460, 11990kHz로 저녁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또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는 9490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는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서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여기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